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숙제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숙제는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 9절까지 읽어가지고 오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조금 듣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것은 9장 18절에서 27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은 9장에서부터 11장 9절까지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시작을 오늘 설교의 시작은 11장 1절에서 9절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9장에 갔다가 중간에 10장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도 9장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시작해서 11장 9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읽어 가지고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처음 9개의 구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 아주 세밀한 거는 빼놓고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놓고 하면 노아 홍수의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벨탑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는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두 주, 지난 두주 동안 설교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왜 갑자기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는데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전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들이 저질렀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봤던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 왜 인간들의 언어를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혼잡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홍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홍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의 100년 동안의 일이에요. 이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년 동안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정권까지도, 정권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들먹들먹 하는 게 소통이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소통 때문에 뭐라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도 정작 소통도 못하고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정치적인 색깔은 우리가 다 빼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까지 인간의 소통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함께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마치 민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싫어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 때문에 발생했던 그들의 마음가짐, 그거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약 100년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을 읽어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10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자막은 없지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했어요.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왜 북쪽 지방이라고 단정져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동네 이름을 시날 광야라고 그래요. 시날이라고 하는 광야인데 그 시날이라고 하는 광야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 지방에서 시날이라고 하는 광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거기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시대 때에 흩어지게 되었다, 나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역추적을 해서 가보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벨렉의 시대까지는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생겼어요.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 100년 동안의 이 역사를 우리가 봤죠. 그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우기까지 100년 동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벨탑의 사건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년 동안, 홍수 이후 100년 동안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홍수 이후 100년 동안 인간들 자체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들 자체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홍수, 그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로 쓸어버렸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들과 아내, 그래서 8명만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8명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늘어나게 되었다면, 노아의 그 세 아들, 샘, 함, 야벳이 그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랬어, 우리가 악을 저질러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면 안 돼 라고 가르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지 않았느냐? 앞에 제가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에 가장 두드러지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에 악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랬는데, 홍수 이전에도 그랬더니 홍수 이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 실력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수 이후 동안에 인간들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결속하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대화가 잘 되니까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결속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탑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문구들이 있어요. 열왕의 왕들이 모였다. 민족의 열방들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결속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결속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표현되고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야기하고 싶은 종교 다, 무속 종교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체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겉으로는 좋아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아주 좋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구원은 결국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합체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는데요? 성경이 그것을 잘한다라고 박수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그렇게 모든 종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모이자라고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폐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들끼리 잘난 척한다고 우리가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 연합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스님들 많이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혜민 스님이라고도 있죠. 그 혜민 스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혜민 스님이 대학생 때 그 2년제 시니어 주니어 칼리지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저희 성경 공부에도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안다고 주일날 예배에 간증 집회를 하면서 혜민 스님이 와서 간증 집회합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 많이 올까요? 안 할 거예요? 많이 옵니다. I guarantee it.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불러요? 저 안 불러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스님을 저는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항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로 머리를 쓰지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지저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 분명히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은 늘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날 광야에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과 더불어서 물들어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혹시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에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는 없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개입하게 되셨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개입하신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을 막 뒤엎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벨탑이 생기기까지의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서론이 길었죠?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홍수 이후에 범죄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웠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아들들 중에 샘의 후손이 이야기가 있는데, 샘의 후손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하게 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오늘 읽었던 9장 18절에서는 아들들의 순서가 샘, 함, 야벳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의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0장 1절에 가면 샘, 함, 야벳으로 되어 있다가 10장 2절부터는 누구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야벳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야벳의 후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함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샘의 후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지는 잘은 몰라요. 성경에서 누가 형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벳이 큰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 샘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 아들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거민들의 조상이 된 노아의 세 아들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졌어요. 급속도로 짧아졌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샘 같은 경우에는 몇 살까지 사는가 하면 600살을 살아요. 600살까지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저께 우리 화평구역에서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엉뚱한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나이가 몇백 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오늘날도 날 수가 있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5세까지 살면서 아이를 낳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 형제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서 10장에는, 창세기 10장에는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볼게요.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에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이 세 아들들이 아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아들들에게서, 이들에게서 땅, 그러니까 나누었다,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종이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족이라는 말도 쓰고, 야벳족이라는 말도 쓰고, 함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인종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이래서 인종이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냥 추측하기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 즉시로 같은 언어를 가지고 민족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가 혼잡하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하게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도도 보겠지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한 지역에 모였었던 그 사람들이 언어가 맞아지니까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인종이라고 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사투리가 있는데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같이 쓰는 사투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전라도에서만 쓰는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요. 충청도에서도 쓰고 있는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시기예요. 거시기하다라는 말을 충청도에서도 쓴대요. 이게 그 EBS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그 한국에 있는 그 언어 방언, 사투리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는데요. 경상도 일부분에서도 써요. 거시기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섞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국의 사투리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 사투리도 못 알아듣는 게 있고요. 제주도 사투리. 그런데 옛날에 그 유명한 어떤 가수분 때문에 감수강 정도는 알아요. 감수강 정도는 아는데 근데 이런 단어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써왔어요. 개매 말씀 기눈이 와과가우다. 무슨 말이게요? 개매 말씀 기눈이 와과가우다.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글쎄 말입니다. 귀와 눈이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라는 말을 와가가우다라고 써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됐는지를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알았어요. 배웠어요. 해녀들이, 특별히 해녀들이 바람이 맞는 그 제주도 해변가에 가서 이제 뭐 물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해녀와 해녀들 사이에서 대화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 서울의 부드러운 말로 했다가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들을 짧게 줄이고 거센 단어를 써야 돼요. 된소리를 써야 겨우 알아들어요. 그래서 깜깜합니다가 아니라 와가가우다 그러고선 던져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투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민족이 한 그룹이 어느 동네에 가서 같은 말을 쓰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이 되고 인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그냥 갑자기 인종이 형성이 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인종이 형성이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인종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10장에서는 야벳과 함과 셈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야벳이에요. 1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야벳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 2, 3, 4, 5 딱 네 구절밖에 기록을 안 해요. 이 야벳의 아들들에 관해서도 이름이 몇 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지도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방에서 시나이 광야라고 하는 곳, 시나이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있다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에 쌓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화살표가 야벳이 흘러가는 그 방향인데요. 지중해 연안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10장을 읽으셨다면 그 10장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바닷가의 땅에 정착했다라고 가르쳐요. 바닷가의 땅은 코스트라인이에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러면 대부분 유럽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곡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해요. 그냥 요한계시록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인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달시스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나와요. 이 달시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명이 되었는데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편으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갔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게요? 요나. 요나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갔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어느 지역인가 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쪽 동편의 끝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였고 바벨론의 수도였던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소위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를 향하여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다시스가 바로 달시스예요. 달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들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펼쳐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벳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흘러갔던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함이에요. 함은 지도를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면, 이 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가요. 거대한 길을 흩어져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시내산 있는 데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함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미스라임은 애굽 땅, 애굽 사람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던 성경에 셈과 야벳과 함이며 라고 하면서 함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9장 18절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함은 누구의 아버지다 그래요?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나안이 바로 가나안 땅 혹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땅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함의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함의 후예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셈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위에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족속이 누군가 하면 니느웨 족속들인데, 즉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표를 놓고 보면 팔레스틴, 그 지중해를 놓고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함의 족속들과 그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가나안 족속이, 함의 자손 후예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싸웠던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이고요. 또 골리앗 장군 여러분 아세요? 골리앗 장군이 키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함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나안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9장 18절도 읽었지만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음을 보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성경을 쓸 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선 그냥 대자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만취돼가지고. 근데 그것을 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비웃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셈이라고 하는 후예들과 적대관계 있는 한 족속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라고 미리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제국들이에요. 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가 남았어요? 셈의 혈통적인 후손인데요. 이 셈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전달을 해 주십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의 그 서자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 에서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형성이 되기는 해요. 그들도 셈의 족속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통로로 삼은 축복의 통로로 삼은 족속이 셈 족속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예고 그 셈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반복할 부분이지만 중에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 이 세 족속을 세 아들을 놓고 그의 후예들을 창세기 10장에서 그의 족보에 대해서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칫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특별히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함의 족속, 그 함의 후예들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 그래서 도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셈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맨 뒤편에 있어요. 셈은 주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함은 불신앙 가운데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야벳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의인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셈은 누굴까요? 셈은 한 족속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셈은 영적인 의미의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 9장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9장 27절에는 야벳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벳이 누구에게로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벳이 멀리 지중해까지 유럽으로 흩어져서 갔지만 결국에 이 야벳은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가 하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의 반열에 들지도 못했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했던 야벳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은 이제 14장, 15장에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12장에 아브라함이 선택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은 진행해서 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처럼 야벳처럼 전혀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반역했던 사람들 물로 이야기하면 물로 심판받아 쌌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 불의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날에도 심판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셈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당당하게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